역대하 7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연초에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표호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둘씩 분별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목표는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어떤 숫자적이고 양적이고 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주의하여 읽어보면 우리가 많이 일컫는 이 부흥이라는 말은 수나 양을 늘려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수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는 것은 부흥의 결과이지 부흥의 참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가 뭘 배우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목을 모르고 내용만 외워버리면 시험을 볼 때 그게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를 몰라요. 국사로 따지면 이게 고구려 역사인지 백제 역사인지 신라 역사인지 모르고 무작정 외워버리면 시험 봐도 그 별로 좋은 성적 안 낸다는, 못 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 누가 귀에 아르켜준, 들려준 얘기만 가지고 그게 부흥이다라고 알고 있다가는 우리가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부흥에 대해 지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흥이 내게 없는가? 자, 성경을 보면 부흥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부흥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보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땅을 뭐 하리라? 고치리라. 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치는 데서, 그래서 회복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적당하게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튼튼해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수가 많아질 수 있고요, 양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부셔진 것을 그 손이, 그 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고치는 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이런 방법 써보고 저런 방법 써서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기쁜 거 그거 아니고요, 한 사람이 있던 두 사람이 있던 열 사람이 있던 백 사람이 있던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부셔지고 망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인생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사업이나 교회를 고쳐주시는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어느 때이냐?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느낄 때에, 아, 망가졌구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나의 가정을 돌아볼 때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내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놓고 볼 때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내가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인간적으로는 아등바등하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려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부흥의 시기는 우리 스스로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손을 믿고 의지했는데요. 친구의 손을 믿고 의지했는데요. 세상의 방법을 믿고 의지했는데요. 안 되네요 하나님. 제발 좀 와서 도와주세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가운데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 야곱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뼈가 빠져 내동댕이 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창자가 끊어지듯이 부르는 상황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바로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리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동감이 없다가 전혀 살아있는 기색이 없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소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소성, 소성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풀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잔뜩 얻어맞아가지고 일어날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쾌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나 상대방이나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와서 갑자기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와서 겨드랑이에 팔을 푹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세워주는 상황.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이렇게 세워주는 것. 살려주는 것, 바로 이것을 소성케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1997년도에 것 같아요. 1997년도에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를 하는데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번은 수련회 주제를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제가 저는 수련회만 하면 참 마음이 뛰고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이 참 단기간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수련에 대한 소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성케 하옵소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야 세상에 좀 젊은 전도사님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말 우리 잘 익숙치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흥으로 말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말, 물론 성경에 물론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부흥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소성케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위적으로 성공시키는 것 얼마 가지 못합니다. 브라질에 최고의 부자가 있었어요. 세계 7번째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재산이 500분의 1로 줄어버렸답니다. 누구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그분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를 다 사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승승장구하고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300억 달러가 있대요. 300억 달러가. 그런데 그것이 500분의 1로 확 줄어버렸어요. 1년 만에. 인간이 이룬 성공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 이 소성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회복시켜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면 영원토록 주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성하심이요 하나님의 부흥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성공시키고 하는 어떤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연 말씀이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서 그 방법대로 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부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물건은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의 그 원리를 따라 사용할 때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과 사력을 다해 지어놓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 기쁘시고 그랬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친 소가 역대하 7장 5절에 보니까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 백성과 왕이 나와서 수많은 소와 양을 바쳐 제사하며 기뻐하는 이 기쁨이 정말 저들의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진정한 보람에 의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성전을 지어 바치는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한결같이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조명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복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에 나와서 오늘 말씀 그대로 14절 그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유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한 기능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 인생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잘하여서 잘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내 가정이나 사업과 직업과 학업이나 교회를 생각해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곧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생활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푸념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인생을 마구잡이로 자포자기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뭔가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당신의 전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고장난 인생을 고장난 환경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인생을 고쳐주시는 소성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사람들끼리 모이고 세상의 방법을 연구하여서 어떻게든 고장난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던 세상의 길을 가던 그것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치를 해 주십니다. 어느 열두 지파 중에 어느 지파 어느 지파는 동쪽에, 그렇게 어느 지파 어느 지파는 남쪽에 해서 열두 지파를 세 묶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 중앙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하나님의 성막을 배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성막을 거두어서 전진해 나갈 때도 그 성막을 그 열두 지파의 가장 중심에 놓고 앞뒤로 서서 전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향해 말하기를, 이곳은 아버지의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뭐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용을 아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습관을 쫓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인생을 목적한 대로, 목표한 대로, 여러분들이 설정한 대로,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망가지는 것 같고 자꾸만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 당신의 교회를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오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따로 와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여 나의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너무나 무리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미도 훈련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를 각오하고 쫓는 그러한 제자들일지라도 그 시간이 찰 때까지 무릎 꿇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도록, 그것도 모자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말씀을 보니까 빌기를 마침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저들이 세상 방방 곳곳에 나가 교회를 세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저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패배 두려움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와 주의 군사된 역사로 저들이 바뀌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으니, 나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셔서 지와 명철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고장나며 부서진 나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순수히 부르짖는 가운데에 회복과 이렇게 세워줌과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이전의 40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더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이, 성결과 거룩을 쫓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40일 동안 매주 매일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 앞에 권면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년 내내 예배하고 1년 내내 하나님 말씀 들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영광된 부활자를 맞기 전에 적어도 40일만이라도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 당신의 지으신 이 전 앞에 나와 우리를 만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이 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내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사오니 주여 나의 인생을 고치소서 나의 가정을 고치소서 나의 직업을 나의 사업을 나의 학업을 나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정말 부흥을 목적으로 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노력하시면 말씀에 이르신 것이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펴신 팔이 나타나서 만지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직업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골방으로 들어가야지 아유 교회 못 와서 마음이 찜찜했는데 그래 그러면 골방이라도 아무도 상관할 수 없는 기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은 놓았는데 쿨쿨 그 시간에 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꼭하니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몸이 좀 고단하고 환경이 좀 안 돼도 40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금식기도는 못해도 한번 작정하고 내가 정말 솔로몬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주의 피로 사신 우리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내가 주님의 이 교회 안에 나와 40일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영육간에 나타날 것이 아니냐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혹여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에 기도실로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그 순간 여러분의 사업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문을 열기 전에 10분, 20분, 30분이라도 일찍 나가셔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여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40일 동안 오라는 말씀보다는 이 말씀의 아멘이 더 크네요. 제가 오클라호마 한인 침례교회 지방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만 한인 침례교회 헌당식 때 입당 예배 때 가서 우리가 지방회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에 일어난 일들과 회의의 결과를 미주 침례회 신문으로 그 기사를 보내시라고 제가 총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기사를 할 것을 내용을 적으셔서 제게 이메일로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신문사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순서는 그날 순서는 누가 했고 누가 뭘 했고 뭘 했고 또 나가는데 이렇게 적어 나가는데 제가 배꼽을 잡고 웃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신문기사의 초고 원고를 보고 왜 배꼽을 잡고 웃었냐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름 때문에 웃었어요. 이름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타입을 해서 보내셨는데 설교 뭐 암흑에 이렇게 정윤태 목사 이랬는데 설교 정윤탱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름에 이응 붙여서 웃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제 이름은 좀 너무 끝에가 태자로 끝나다 보니까 이응이 붙으니까 정윤탱 제가 입으로 괜히 장난스럽게 정윤탱 그랬다가 정윤탱탱 그랬다가 혼자 재밌게 막 웃었어요. 더군다나 그 기사를 써서 보내신 목사님은요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둥이에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평상시에 농담도 하시고 이제 장난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라면 그러려나 하겠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쓰시다가 제 이름에 그만 이응자를 하나 더 붙이셔갖고 아마 제 이름에 힘을 주고 정성을 들이다가 정룡탱이라고 하는 사고를 내고 만 것이에요. 근데 제가 껄껄 웃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저는 이상하게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응자 하나 딱 붙인 것 때문에. 평상시에 그 제 이름을 실수하는 분들은 어떻게 실수하시냐면 정윤택 이렇게 합니다. 윤택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의외로 윤태라는 이름보다. 아니면 가끔 제 이름을 바꾸는 분이 계세요. 정윤택 아니라 정태윤. 참고로 정태윤은 우리 박수진 집사님의 둘째 사위 이름입니다. 옛날 우리 서정호 목사님이 늘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르셔갖고 그러려나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평상시에 경험하지 않은 것인데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전혀 다른 사실로 다가오고 전혀 다른 환경이 열리더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다가 기도를 시작하면 부흥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일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일부터 40일을 기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40일을 바쁜데요? 피곤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요, 30분도 좋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40일을 다 채워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안 하던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복을 쌓아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그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선언이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자,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사실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기뻐하죠?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합니다. 뭐 이름 하나에 이응자 붙여도 웃고 사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기도하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죠? 틈틈이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식사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도 하고 식사기도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 끝에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생각처럼 부흥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부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는 했는데 항상 기뻐했습니까? 듬성듬성 기뻐했습니까? 듬성듬성 섬등섬등 기뻐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아차 기도 까먹었네 하고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기 반찬일 때는 기도하고 김치 반찬일 때는 그냥 물 말아 먹었습니까? 고기 반찬일 땐 주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먹고 김치 반찬일 땐 물 말아서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아유 물에 말린 밥과 같지 뭐 이러면서 먹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물론 감사했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땡큐 땡큐 뭐 요즘은 한국 사람들 땡큐를 갖다가 이상하게 말을 바꿔서 뭐 생유 뭐 이러고 뭐 이게 이렇게 말은 잘 하는데 그러나 매사에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이 뚱뚱해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분 없죠? 나는 왜 이리야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너무 잘 먹여줘갖고 이렇게 뚱뚱해진 게 감사합니다라고 그것도 감사해봤어요. 아유 먹여주시는데 정신없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땐 딜리버리를 해오셔.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의 인생이 혹은 우리의 교회가 더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감사했기 때문에 와야 할 부흥이 회복이 일어남이 없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잣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의 10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감사를 끌어안고 살았으니 망가진 것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엔진이 기분 좋으면 붕붕붕 하다가 기분 나쁘면 딱 써버리면 그게 찰까요? 경유만도 못하죠. 그건 차가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점을 잘 놓고 보자고 세상 사람들은 울고 웃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항상 기도하지도 않고 항상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드문드문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니 조금 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시고 택해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려냈는데 기뻐하는데 목표가 너무 커. 나는 1년에 100만 불을 벌고 싶은데 1년에 10만 불밖에 못 벌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와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요 이방 여인 외국인이에요. 홀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여인이에요. 시아버지도 시아주버니도 남편도 다 죽었어요. 그야말로 생과부 둘이 살아요. 당시에는 과부들이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지예요. 그런데 남들이 추수할 때 떨어뜨려 놓아간 이삭을 기쁨으로 주셨어요. 한알 한알 주셨어요. 그걸 들고 가서 어머니 오늘은 더 주셨어요. 두 알 더 주셨어요. 열 알 더 주셨어요. 기뻐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더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 보아스가 야, 그 귀퉁이는 베지 마. 그리고 좀 더 떨어뜨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여인이 너무 이쁘고 좋아서 색시를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생과부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조상이 되고 그 마을의 가장 부자의 아내가 되어진 것은 작은 것에 기뻐했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그것을 주변과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에게 이거 없다 써 이거 바람 불면 날아갈 거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올리고 이게 동시다발로 올라가야 돼요. 기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복이 때가 되면 티핑 포인트가 딱 차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역사와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늘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 저의 웃음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탱에서 시작했다고요. 탱! 이제 저보면 여러분들 이름 실수하면서 괜히 놀려먹으면 안 됩니다. 정윤탱 목사님,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응 하나 딱 났는데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 내가 농담을 하면 못 알아듣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러는 분이에요. 언제 한번 초청할게요. 그분 이름은 이미 이응이 붙어서 놀려도 못 먹고 엄태영 목사님이에요. 그분 이름 탱에다 붙일까? 엄탱영 이렇게 할까? 기도 안 하던 인생이 기도를 한번 하루 하기 시작합니다. 주중에 교회를 안 나오던 분이 한번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말씀 한 장도 안 읽는 분이 한 장을 읽기 시작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용서한다고 입이 삐뚤어져서라도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40년, 50년을 살아도 여보 사랑해라는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어떤 남정네가 여보 사랑해라고 한번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미안하단 말 못하던 사람이 미안합니다. 사랑하단 말 못하던 사람이 사랑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단 말 못하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런 하지 않던 말들, 하지 않던 기도들, 하지 않던 예배들, 하지 않던 말씀 읽음을,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떼십시오. 한 걸음만 더 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주일날 새벽 예배라도 나오십시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에 받침을 하나 붙이는 그런 마음으로 안 하던 것, 하나님 앞에 안 하던 것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면 재미가 들려서 인내하고 그것을 잘 해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기뻐했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원래 항상 기뻐했어야 되고, 원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했어야 되고, 원래 내가 범사에 감사했었는데 고장나가지고 뜨문뜨문 기뻐하고 뜨문뜨문 기도하고 뜨문뜨문 감사하고 뜨문뜨문 주일 성수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일들을 조금 더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더 기뻐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더 감사하십시오. 요것도 봐야지. 일주일에 한 번 더 교회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제 다 입력이 됐습니다. 대답해놓고 안 나오는 분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감화감동 주셨는데 자꾸만 그것을 미루고 미뤘던 분들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시고 말씀 읽기를 시작하시고 입술을 벌려 표현하지 않던 것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치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에 이응 하나만 붙여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 무언가를 더해 보시기를 이 귀한 기간에 추천을 권면을 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을 만드셔서 만 백성이 나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얼마의 기도의 생활에 정진을 했는가 매진을 했는가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우리들 앞 이웃들 앞에 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씩 고장나서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삶터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부흥을 이루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뻗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별 이때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로 다가오고 느껴지고 선포되고 누릴 수 있는 역사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고장났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한 걸음을 뗄 때에 이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배웠사오니 오늘 새롭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자그만 신앙의 실천을 해나가도록 감화감동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